아멘,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6장 말씀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오고 그것을 열어보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몇 명이 죽습니까? 그렇죠, 7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았다고 치신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제가 좀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전혀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로 인해서 더 이상 인명피해 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다른 동네로 보내버릴까,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옆 동네인 기랏 예아림으로 보내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신약에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라사 지방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우리 주님이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거라사 지방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니까 신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쇠고랑에도 묶어두고 쇠사슬로 메어두었는데 쇠사슬은 끊어버리고 쇠고랑은 깨트려버릴 정도로 대단한 괴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고래고래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로 몸을 상처를 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본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혐오감의 존재예요. 그렇죠. 두려움의 존재예요. 주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영혼에 있는 군대 귀신을 향해서 쫓아내시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들이 주님께 부탁을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옆에 있던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 2,000마리가 빌탈길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한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동네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동네를 방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 사이에서 이렇게 귀신 들려서 소리치는 그 듣기 싫은 그 소리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동네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긍정적인 일이 마을에 일어났어요. 이런 이유들만 봐도 주님이 그들 동네를 찾아오신 게 그들에겐 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게 그들에게 복인데, 그렇다면 자기들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도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뭘 이야기합니까? 뭘 부탁합니까? 동네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냐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재산 피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 한 영혼 구하는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다라는 건 이건 투머치라는 것.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100유로라고 계산해 보세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20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데 20만 유로를 쓰는 건 경제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떠나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는데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의 법궤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서 에그론으로는 못 돌아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7개월 동안 어느 빈들에 버려져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영내가 이 점이니까 벳세메스까지 들어왔습니다. 벳세메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봤다는 이유로 70명이 죽고 이제 이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까지의 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 멀어 보여요? 가깝게 보여요? 그렇게 멀리 보이지 않죠?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이 블레셋 진영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에 둬야 돼요? 아니면 블레셋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 여기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도 여기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느라고 에벤에셀로 가져왔다가 여기 전투에서 빼앗겨서 아스돗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원래 계셨던 실로로 보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벳세메스라는 이 동네도 블레셋과의 경계선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낼 때에 수레에 싣고 이 수레를 끄는 두 암소가 똑바로 곧장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뒤에서 쫓아올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리고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은 15km니까 블레셋과의 국경에서 기랏 여아림은 겨우 2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벳세메스와 기랏 여아림은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있는 읍내들은 맞지만 블레셋과 가까운 이유 때문에 블레셋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의 답이 해결이 된 거예요. 왜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었던 실로의 성막으로 보내지도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한 블레셋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는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장로님들이 뭘 결정합니까?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우와라고 가음을 질렀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라니까. 법궤는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이게 실로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져서 실패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벳샘에서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다시 합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텐데, 벳샘에서 사람들이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법궤가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셨는데 벳샘에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상징하는 블레셋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일까? 이게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한 발은 신앙에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으면서 세상 눈치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그 아래 있는 것, 말씀의 권위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걸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집에,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사모하니라 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독일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모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번역을 해보면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 원본 성경을 보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모하니라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라 라고 번역돼야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을 쭉 1장부터 지켜봐 오고 있어요. 그렇죠?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5장을 보면 그 전투에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겼어요.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빈들에 7개월 동안 버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찾아와야 된다라고 기도했던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벳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잃어버렸는데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회복하겠다라고 각성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뭘 합니까?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내 먹고 사는 문제, 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랬던 백성인데 전쟁을 앞두고도 기도 안 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회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빈들에 버려져 있는데도 이거 찾아오겠다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 왜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애통해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내 신앙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회복하겠다고 엎드린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강팍한 자들이,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나오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말씀 전파 하나 때문이에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너희 인생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한 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짧은 메시지.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 동일한 두 개의 메시지를 몇 년 동안 전파했다고요? 20년. 똑같은 메시지 20년. 홈니와 비나스가 에벤에셀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는 왕이 없는 시대라 사무엘이 정치면 정치, 종교면 종교, 사회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서 블레셋의 눈치 보며 그 위험한 순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두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겼던 모든 것 다 버리라는 것.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신앙 각성 운동을 벌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부엘세바는 사막이 시작하기 최남단,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적인 표현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똑같은 메시지를 몇 년을 전파해요? 20년을 전파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사무엘이 똑같은 메시지 이 두 개 20년 동안을 외치는데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것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 말씀을 들어도 존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20년 동안 두 가지 메시지만 전파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버려달라는 것,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달라는 것,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는데 20년 걸렸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에 너무 많았던 것, 우리 인생에 여호와보다 앞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좀 안정케 해줄 것 같은 재정,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 공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우상을 내려놓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세고 잘 변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걸 인정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품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20년 걸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20년 걸렸는데 나같이 독일 한구석에 있는 목회자는 몇 년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변할까? 나는 은퇴하려면 20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될 줄도 믿습니다. 내가 더 안 변하는데요. 뭘. 최소한 몇 년? 20년은 기다려주자고요. 20년. 사무엘이 20년 걸렸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최소한 30년 걸릴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라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사모함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라는 것. 사모함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함이 믿음의 사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웬만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채워주셨다면 우리처럼 게으른 존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찾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이라도 구하겠냐고요. 기도하며 두드릴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족함을 두시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모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1부 때는 좀 더 세게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앞에서는 제가 좀 더 세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벽기도 다 나오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좀 이지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5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순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실 거죠? 누가 아멘한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뭡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전도에 모여서 바자회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좋은 강사 모시고 말씀 듣고 거기서 티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사람들은 모이면 뭔가를 하기를 원해. 내 눈에 당장 뭔가가 보여지거든요. 어떤 행사들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선교 갔다 오면 사진도 찍죠. 봉사 갔다 오면 사진도 찍죠. 역사도 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당장 눈에 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이면 뭔가를 우샤우샤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래요? 우리 7절 한번 봅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소식이 어떻게 블레셋에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면 없던 문제가 오히려 생겨버렸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는 블레셋의 공격도 안 해.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각성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회개하려고 했더니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어. 기도 계속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진짜죠? 제가 볼 겁니다. 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신앙이 안 흔들려요. 우리가 붙들 게 너무 많거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거든. 우리 이거 하나 붙들고 갑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쟁 누가 이겨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모였다고 전쟁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왜 모였어요? 기도회 하러 모이는데 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지고 왔을까요? 성경 하나 가지고 왔겠지. 그러면 칼 가지고 온 사람과 성경 가지고 온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정상이에요? 칼이 이기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10절입니다. 전쟁은 칼로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결국 블레셋이 올라온 게 복이에요. 블레셋이 올라온 게 두려움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복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문제가 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복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도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야지. 그런데 블레셋이 올라와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예요. 기도도 하고 원수도 물리치고.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저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다시 지도 봅니다. 미스바가 어디 있습니까? 미스바는 여기 있어요. 기랏 여아림과 실로 중간쯤은 아니지만 베델 밑에 있습니다. 미스바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국경인데 여기까지 미스바까지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들어오는 걸 식은 죽 먹기로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쉽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서 이겼는데 어디 땅까지 회복했다고요?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제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까지 회복을 다 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벳세메스와 기랏유아림은 블레셋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에그론과 가드까지, 골리앗의 고향까지 다 회복했다면 이 두 지역은요? 당연히 다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전쟁도 이겼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모든 땅도 회복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복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복으로 변화시켜주실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과 7장을 한번 비교해보자. 4장과 5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겠다고 에벤에셀에 모였습니다. 군사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갔는데 전쟁에서는요, 패배했습니다. 미스바 전투는요, 전투 준비하고 갔어요. 기도회 갔어요. 기도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전투에서는요, 승리했어요. 패배와 승리의 차이는 뭡니까?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기도만 하고 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잘 준비하십시오. 자녀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십시오. 그런데 기도 없이 세상에서 준비할 것만 제대로 준비하면 패배의 쓴맛을 에벤에셀 전투에서 맛볼 수밖에 없는 것. 기도 없이 제대로 준비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준비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참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포와 참의 기도와 주를 향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2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었는데도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열리지 않는 자가 바로 저고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힘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